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되었죠. 개나리도 벚꽃도 환하게 피어나고 또 갈라진 땅바닥에서는 연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아직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밝은 생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봄은 역시 부활의 계절이고 생명의 계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사업과 일은 위축이 되고 또 요즘도 직장을 잃고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찍었던 사진들을 보니까 뭐 애나 어른이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쓴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인종차별이나 총격사건, 또 미얀마 사태 등을 볼 때면 시대를 향한 깊은 한숨이 또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 사람의 겨울에도 하나님의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 4월의 봄볕 밑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봄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명의 일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믿음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어둠에 잠긴 우리들에게도 봄과 같은 생명의 일을 일으키시리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기쁨과 감사를 갖고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회복, 그리고 그 믿음이 나누어지는 예배의 회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에는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한 달간 같이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영적 회복의 봄이 찾아오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개. 왠지 확 깨! 하는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확 깨어라!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학개서의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확 깨어라 시리즈 첫 번째, 나입니다. 확 깨어라, 나. 자, 아마 성경을 사고 한 번도 이 학개서라는 부분을 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심지어 내 성경에는 학개가 없다 하면서 지금 막 카톡을 보내 확인하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했을 수도 있는데, 요지는 이렇게나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그러한 책이라는 것이죠. 첫 시간 오늘은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다루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학개는 구약의 선지자 중한 사람입니다. 학 다리가 두 개죠? 그것처럼 학개서는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 쉽죠, 외우기? 이렇게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되어서 구약 성경 끝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아도 이 구약 성경 맨 끝쪽에 이 학개서가 위치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찾으시려고 하실 때에는 구약 성경의 끝쪽 부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야 할그 기간을 70년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잡혀온 유다 사람들은 그 땅에 정착하여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강대국 바벨론은 70년이 지나자 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던 유다 백성들의 주인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되죠.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이 고레스의 식민지 정책은 바벨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벨론은 정복한 국가의 국민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네 나라에 살게 하면서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로 중에 인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발탁해서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바벨론에서 또한 등용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든지 또 고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배 정책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였죠. 페르시아는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기보다는 계속 자기 나라에 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들의 공동체 그 나라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그 땅에서 열심히 살면 어떨까요?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풍성한 수확들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이 페르시아의 세금도 잘 낼 수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그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의 정책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모든 민족들을 다시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신 것이죠.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끌려왔던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며 그 땅 가운데서 다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을 지원해주고 요청들을 들어주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1차에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어땠을까요? 참담했겠죠. 땅은 황폐해져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모든 것을 새로 건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그들은 또한 감격해 하면서, 비록 아직 성전은 건축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독할 사람들을 세우고 필요한 나무들을 구하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가 그들 손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좋은 출발 속에서 성전 재건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대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들을 끼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유다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혼합 종교로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결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포로로 잡혀가 보냈던 그 70년이 무의미하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짓자고 하는 이 의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던 그들이 어떤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이것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요청과 부탁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열심히 회방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고 찾아와서 저주를 퍼붓고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사기를 꺾으면서 이렇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또 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보고를 왕에게 올리게 해서 이 성전 재건이 계속되는 것을 막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들의 형편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했고 또 그들이 새로운 땅에 와서 그들의 또한 살 터전들을 또한 만들어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이 이중고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쩌면 뭐 그렇잖아도 힘든데 이렇게 공격을 받고 또 우리가 먹고 살 길도 지금 막막한데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핑계 아닌 핑계로 모든 것을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 적들의 방해와 성전 건축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중단이 되고 말죠. 그 중단된 것이 거의 20년간이나 완전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바벨론에서 이 유다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멈춰져 버린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들을 자극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그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학개 선지자가 등장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 집은 아주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판벽한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이게 판잣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완성이 된 집, 그리고 정말로 잘 꾸며진 그러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공사만 하고 뭐 거의 20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자기들 집은 굉장히 팬시하게 짓고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서운해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꼭 무슨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시어머니 같습니다. 니들은 그렇게 좋은데 살고 애미는 이런 단칸방에 살게 하니까 좋으냐? 하는 마치 그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서운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초라한데 그게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치는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은 성전은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죠.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재료로 지었고 온통 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 성전 안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조차 순금으로 그렇게 입히고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던 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법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재료나 성전의 규모나 성전의 건축 기술력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요, 내 삶의 통치자,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가? 공동체가 그 성전을 통해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바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가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국으로 복귀한 유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진짜 이유는 니들만 그렇게 좋은 집 사냐? 그런 서운함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으면 예배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어서 다시 그 포로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기들 집만 꾸미고 자기들 집에 화장실 개수만 늘리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의 욕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성공을 기뻐하면서 그런 것을 모두가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세워지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또한 그 공동체 안에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그러한 무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열의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의 의미를 잃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공동체, 그 성도가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행복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또한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심으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판벽한 우리들을 위한 집이 아니라 예배가 세워지는 그 성전의 재건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시급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유다 가운데로 보내셨고 이 봄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새로 세워져야 하는 이 유다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점점 거룩을 잃어가려 합니다.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일한 만큼 수확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일해주고 자기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서 집으로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더욱더 자기 삶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악착같이 내가 더 벌어서 이곳에서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유가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5절과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의 분주함이 무엇 때문인지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다의 사람들은 아마 정신이 확 깼을 겁니다. 역시 학계, 확 깨게 하는 말씀이네 하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처음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우리의 가운데 확산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그동안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의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회개했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한 세상이라는 대적의 많은 공격을 받았죠. 경제적인 손해의 대적, 또한 실직이나 질병의 대적, 또한 우울함의 대적, 또한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신앙적인 무기력함과 나태함의 대적.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 그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점점 포기해버렸습니다. 뭐 예배가 아니어도 그래도 뭐 버틸만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뭐라도 들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돌보느라 점점 우리의 예배, 우리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어지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변하는 시대, 변하는 학교에 적응시키려고 우리가 부더니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지만 악화되는 이 시대에 교회와 신앙을 어떻게 적응시키며 아이들을 길러내야 할지에 대한 노력은 참으로 적은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를 확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노력도 필요 없고 열심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고 재건되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안에 예배를 재건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도 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구원의 도구로 또한 이 시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확 깨어나야 합니다. 늘 듣지만 행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은 우리 나태함의 겨울에서 우리는 확 깨어나는 그러한 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학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12절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전을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재건하게 되는 그러한 출발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놀라운 약속을 13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 또한 확 깨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습니까? 결국 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노동력과 헌신을 통해 무슨 영광을 보시려고 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전 재건을 요청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자기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어려운 시대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 그것을 통한 예배의 회복, 그것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으셔서 다시금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정직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단된 성전의 재건,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이 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성전을 재건해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가지신 소유와 능력이 오늘 나의 것이 됩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확 깨어나라 나. 오늘 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중단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건되어지는 그런 봄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의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